어거스틴이라고 할 때 이제 그 떠오르는 이미지 또는 단어 또는 심상 뭐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또 어거스틴 그러면 어떤 게 또 회고록 또는 참회록 또는 고백록이라고도 하죠. 네, 그 워낙 유명했으니까. 그리고 또 예, 믿음의 어머니 모니카. 예, 눈물의 어머니라고도 하죠. 그 모니카가 울고 기도한 이런 많은 그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예. 어거스틴 하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들어본 분도 있고 안 들어본 분도 있지만요. 저희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라는 것 외에 인간으로서 누구의 종교냐라고 얘기하면 카톨릭이나 저희들 개신교 할 것 없이 바울과 어거스틴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과 어거스틴의 종교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는 누구의 종교냐 그러면 바울과 어거스틴, 칼빈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거스틴은 엄밀히 말하자면 카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 교회의 그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 교회에서 모두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인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 개신교는 어거스틴의 사상을 이어받은 반면 그 카톨릭은 어거스틴의 사상을 인정하면서도 반밖에 안 이어받았어요. 이게 카톨릭 교회와 저희 개신교회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거스틴에 대한 뭐 사상적인 얘기나 또는 어거스틴이 그 회심한 이후에 생활의 편린들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살펴보기 전에 어거스틴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어거스틴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그리고 시대, 그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그 어거스틴이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유럽인이 아니라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북아프리카 출신. 그, 지금, 354년에요.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알제리의 수크 아크라라는 데인데요. 그 이 마을의 역사는 300년 이상 됐고 그 당시 북아프리카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그 로마인들이 그때 이주를 해왔습니다. 왜 이주를 해왔느냐? 여러분 그 유명한 한니발 장군 들어보셨어요? 그 저희 조상 중에 한 분이신데 저도 한시고 그분도 한시라서 그분이 그 로마랑 전쟁을 해가지고 그 벌인 전쟁이 유명한 포에니 전쟁이라는 겁니다. 1차 포에니 때는 물론 아니었지만 2차 포에니 전쟁하고서 스키피오라는 유명한 장군이 그 한니발을 격파시키면서 그 식민지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퓨닉족 또는 베르베르족이라고 하는 족이에요. 그 당시 전 세계에 그 앞으로 미래를 두고 카르타고와 로마가 전쟁을 했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 승리하면서 로마가 지중해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고 전 세계 제국으로 뻗어나가게 됐어요. 만약에 그때 한니발 장군이 로마를 물리쳤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라는 역사는 없어지고 이 베르베르족, 포에니족, 카르타고가 전 세계를 지배한 세계 제국이 됐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로마의 채찍에 맞아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 베르베르족의 채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뭐 그렇게 역사의 가정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한니발이 망하고 나서 BC 146년에 카르타고가 망하고 나서 그때 로마인들이 살고 들어왔고요. 그래서 로마 인가 베르베르인들이 같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인들을 로마에 태어난 사람들은 로마인이지만 로마인이면서도 이쪽 그 카르타고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로마 베르베르인 이렇게 불렀어요. 혼혈이란 뜻이 아닙니다. 베르베르인은 따로 있고 이제 아프리카화 된 로마인을 로마 베르베르인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로마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조선족이라고 그러죠. 연변에 사시는 분들. 네. 한국인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전 세계의 역사상 그 조국을 따라서 어떤 식민지 내지는 다른 지역 공동체를 만든 나라는 항상 그 본국보다 전통을 더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연변 동포들 만나보시면 아마 우리 조선시대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전통이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로마 베르베르인들도 로마인들보다 로마의 전통을 더 잘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부심도 많겠죠. 근데 이제 아마 로마인들 보기에는 저놈들은 시골 애들이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바로 여기가 어거스틴이 태어났던 북아프리카의 그 동네입니다.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백인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베르베르인이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흑인이었거나 아니면 혼혈이었습니다. 칼라드 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로마 베르베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죠. 로마인이었어요. 그걸 보면 저희들이 아, 그 어거스틴의 집안이 별로 부자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디나 그렇듯이 그 귀족 계급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베르베리인이랑 결혼했던 거는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데 어거스틴 엄마가 탁월한 미녀였거나 아니면 어거스틴 아버지가 워낙 돈이 없는 사람이었거나 가난함, 그러니까 지배계층이 아닌 사람이었다. 아마 지배계층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로마 베르베르인들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출세를 하려면 기독교를 믿었어야 되거든요. 제국종교로 편입된 지 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반면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물론 전통 그 로마 카톨릭을 믿었던 건 아닌데 그런 기독교인이었고요. 야, 그럼 아프리카의 삭막한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당시 북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였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지중해 파란 물결이 뭐 한들한들거리고 올리브 잎이 야자열매가 이렇게 똑똑 떨어지고 거기 푸른 초원이 있고 아주 우거진 숲이 있고 북아프리카가 이런 동네였습니다. 어거스틴의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돈만 생기면 놀러 간데 이주하러 간데가 바로 이 북아프리카 이 동네입니다. 그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나 로마랑 아주 비슷하고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어거스틴 그러면 그냥 하얀 얼굴의 성자를 떠오르잖아요.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거스틴이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흑인 조국.
네, 흑인 내지는 혼혈. 약간 까만 얼굴의 혼혈.
당시 교부에 올라가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네. 당시에는 뭐 인종차별 뭐 이런 거가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물론 있긴 있었는데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어거스틴의 초창기 초상을 그린 부분들은 검게 그린 게 많대요. 그리고 표현들에 의해서 뭐 구릿빛 피부라든지 뭐 이런 피부들이 있는 거 봤을 때 근데 재밌는 거는 백인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대한 성인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흑인이라고 그러고 또는 혼혈이다 그러면 또 뭔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게 우리가 얼마나 인종차별에 익숙해져 있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흑인이건 백인이건 아시아 계통처럼 이렇게 노란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교회에 공무원을 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나 그게 참 중요하죠. 그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교수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명예였어요. 요새의 교수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교수가 됐다 그러면 뭐 1,000명 그 아주 최고의 학문을 가진 1,000명 중에 한 명꼴 정도라는 정도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이 아주 시골에 찢어진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잘 논 친구였지 않습니까? 18살 때 첫 등남을 했으니까 16살 때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아주 인기가 좋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어떻게 불과 30살에 이 그 밀라노라는 곳인데요, 이탈리. 밀라노 대학의 대학은 아니지만 여기에 수사 교수가 됐어요. 아직 대학 개념은 오늘날의 대학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걔가 천선한 것일까? 저희들이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는 어머니 모니카가 워낙 신앙의 인물, 눈물로 키우는 아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아 분명히 나쁜 놈이었을 거다. 집도 가난하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가 애를 길러서 키웠구나. 눈물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설교까지 하는 걸 들었어요. 아버지의 그걸 뚫고 막 어머니 성공했다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역사를 모르시는 일이고요. 아버지가 가난하고 힘들고 그랬지만 아들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열성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아들을 가르치고 그 공부하는 데 이렇게 헌신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마 기독교를 안 믿었던 거는 반항심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워낙 그 헌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안 믿지 않았는가 처음에 어머니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얘기를 했지만 그런 요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헌 옷 입었는데 그 아들만은 아주 깨끗한 옷 입혔대요. 마치 요셉처럼 색동 옷 입힌 것처럼 그렇게 그 여러분들 근데 재밌는 게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들도 계신데요. 어머니가 아들을 잘 키우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잘 키우는 경우는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교육을 시키지만 아버지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를 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후원했다고 됐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당시 로마에는 클라이언트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 뭔가 하면 후견인 제도. 그러니까 잘 나가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걸 미리 지역의 정치가가 아, 이 녀석들 잘 나가는 놈이구나 라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교육비를 대죠. 일종의 장학 제도죠. 그래서 로마니우스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참 어거스틴도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잘 나가는 한량이었거든요. 뭐뭐 술집에 가면 어거스틴이 있다 뭐 이런 소문까지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15살 때부터. 근데 거기 그 당시 술집에 온 애들은 적어도 20살은 넘은 애들인데 그런 걸 보면 17살 때부터 동거 시작하고 18살 때 아들까지 낳고 이런데 공부도 아주 열심히 했답니다. 밤에는 밤새도록 술집에서 놀면서도 또 아침 점심 저녁은 뼈 빠지게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투박스러운 아프리카산 기름에서 밤이 새도록 공부를 하고 아주 그 시절을 아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 이름이 아데오다투스인데 이 아들 이름은 분명히 엄마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아고스틴은 그 안 믿었으니까 어머니가 모니카가 이름 지었을 거예요. 손자 이름. 근데 열심히 공부했고 아주 시골뜨기인데 어떻게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은 수사학이었습니다. 수사학이란 게 뭔가 하면 말을 잘하는 이 과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 로마 시대는 자기를 표현하고 예를 들면 상업에 있어서도 뭐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이게 어느 나라에서 온 어떤 물건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고가입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영화나 같은 데 보면 뭐 네로 같은 데 보면 거기에 네로에 대항해서 말 잘하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말로 막 이렇게 원론해서 얘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을 누가 이겼는가에 따라서 정치 그게 정세가 좌우됐기 때문에 말 잘하는 게 최고였어요. 그래서 수사학이 최고의 학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 로마가 제일 잘 나가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400년대 이때는 혹시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라는 게임 하신 분 있어요? 네, 있으시죠? 없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막 그 로마 역사도 조금 나오는데 거기 그 야만인들이라고 이제 표현되거든요. 바베레안즈. 그 훈족이라는 아시아에 우리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훈족은 흉노족입니다. 흉노족의 일파. 그 이쪽에서 아시아에서 변동이 일어나고 흑노족이 뭐 몽고족이랑 부딪히면서 쫓겨나면서 유럽 쪽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유럽 쪽으로 밀고 오니까 그 충격으로 훈족이 이 게르만 지역, 노르만 지역을 박살을 냈거든요. 초토화를 시키면서 이 게르만족들이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지금 말하는 독일이나 북구 쪽 사람들 이렇게 내려오면서 로마는 맨날 약탈당하는 그 상태였어요. 당시 로마 부분은 그래서 황제조차도 밀라노로 도망가 있었고 이주해 있었고 밀라노가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뭐 서울대학, 미국식으로 따지면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당시 로마 출신도 아니고 이탈리아 출신도 아닌 이 변방의 시골애가 밀라노 대학 교수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특출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특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이게 제가 본 게 아니라 그 브라운 교수라고 미국의 유명한 교수분이 봤는데 재밌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연변 사람들 말할 때 좀 재밌죠.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 말할 때 재밌죠. 그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 한국말을 하더라도 그 당시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 로마인들이 보기에 그 시골에서 온 같은 동포인데 말을 재밌게 한단 말이에요. 말을 아주 재밌게 하고 또 여자들한테 인기 많았다는 게 그 말만 잘해서 인기가 좋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생겼던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그 아마 얼굴이 약간 까매도 완전 흑인이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혼혈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잘생기거나 이쁜 거는 혼혈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됐을 경우. 그래서 아마 윌 스미스 비슷한 얼굴에
누구?
네, 윌 스미스. 예, 그 정도의 얼굴에다가 실력은 스티브 호킹 정도의 실력. 거기다가 막 그냥 다 뻑뻑하는 말재주.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그의 적대자들까지 이제 적대자들이니까 공격하는 글을 쓴 거겠죠? 당신의 손에 일린 잉크는 연지 같은 붉은색으로 변한 것처럼 보입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왜 피비린내가 납니까? 그냥 대적자에 대해서 글만 쓰면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글 쓰면 워낙 글을 잘 써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참 독특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물론 그 로마니우스의 후원도 있었지만요. 그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어거스틴은 그 방탕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상적 편력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어거스틴이 사상의 구도자였어요. 처음에는 뭐 만이교 갔다가 그 다음에는 또 약간 아주 조금 그 당시에 회의주의라고 아카데미 학파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신플라톤주의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독교로 넘어오거든요. 그 이것도 아주 유명한데요. 제 생각에도 오히려 이런 방황이 어거스틴을 더 풍부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들을 잘 알다시피 처음 철학적 방향 만이교로 빠졌어요. 그 어거스틴이 가난했기 때문에 학문을 길러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근데 성공하려면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데 왜 하필 만이교에 빠졌을까? 의문이 되는데요. 왜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어거스틴 보고 성경 읽으라고 얘기를 많이 했대요. 워낙 신앙이 독실하니까. 그래서 많이 읽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느 날 펼쳐라 그래가지고 그때 성경을 처음 본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어거스틴 성경을 똘똘똘 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거스틴이 보기에 수사학적 학자가 됐잖아, 교수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수사학적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보이게 성경의 문장은 너무 심플하다, 단순하다, 스타일이 없다. 수사학이란 게 말을 막 꾸미고 이렇게 그냥 이거는 무리다라는 말을 단순한 100자 정도로 늘려가지고 막 보면 빛이 반짝반짝 나는 마법의 물처럼 만드는 게 수사학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보기에 성경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심플하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완전히 질려버렸대요. 어렸을 때. 뭐에 질렸냐면, 어떻게 무에서 창조를 하느냐, 라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죄의 문제. 아, 신이 선하다고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악에, 악이 이렇게 개판칠 수가 있느냐. 그 신정론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만이교에는 뭔가 보이는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이교 신자가 됐고요. 10년 동안이나. 근데 그렇게 독실한 만이교 신자가, 아, 독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 건데요. 어쨌든 만이교에 한 사람이 어떻게 만이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이 부분도 간식거리인데요. 당시에 만이교 최고의 지성은 그 파우스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게테의 소설에 파우스트 나오죠. 그 아주 유명한 석학이나 아주 악마적이고 사탄적인 사람은 대충 파우스트로 통하는데, 그 최초의 연유가 여기에 나온 이 파우스투스입니다. 그 이 유명한 파우스투스가 북아프리카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거는 기회다 그러고 탁탁 달려갔죠. 근데 여러 가지 어거스틴이 품고 있는 문제를 했는데 답을 못했어요. 거기다 어거스틴은 얼마나 그 당시 말의 조리라는 것들은 최고의 그걸 따지는 사람이었는데, 그 얼마나 그 황당했겠습니까? 그걸로 게임 끝이에요. 파우스트스 만난 날 만이교 떠났어요. 그 오랫동안 이제 믿는 신념을 버리니까 사람이 공허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아프리카를 떠나서 로마로 갔다가 밀라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잠시 회의주의에 빠진 이 어거스틴을 사로잡게 된 게 그 당시 유행하던 그 플로티뉴스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그 아카데미, 당시 로마에 있던 아카데미의 회의주의에 부딪혔다가 이제 절망을 했어요. 뭔가 하면 회의주의란 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뭐 진리는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역사는 돌고 도는 거거든요. 포스트 모던, 아, 현대 후에 나온 후현대적 철학이다. 굉장히 마던하고 선진적이다. 라고 하는데, 요때 있던 거랑 글자 토씨조차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돌아요. 유럽의 사상사라는 거는. 그런데 신플라톤주의와 접하면서 만이교의 이원론이랑 그 아카데미의 회의주의를 극복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플라톤주의에서는 선악의 문제를 어떤 나중에 이제 설명할게요. 넘어가고. 그래서 신플라톤주의 때문에 아마 암브로스 설교를 듣게 됐어요.
자, 요건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예.
그다음에 어거스틴 하면 아주 그 유명한 게 그 회심 아닙니까? 아까 전에 여기 말씀하셨듯이 그 뭐 읽고 펼치고 읽어라 라는 애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회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렇게 항상 그 학문에 있어서 어떤 기독교 사상가나 지도자가 있을 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게 회심입니다. 회심 사건. 웨슬레도 그렇고 뭐 칼빈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이 회심이란 게 또 유럽 애들은 이 회심이 즉각적이냐 또는 점진적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회심 시기가 몇 년 며칠 몇 초냐.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관심 없는 문제인데 이걸로 목숨 걸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극적인 거냐 아니면 점진적인 거냐. 제가 보기에는 둘 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둘 다냐고 하면 급작하다고도 할 수 있고 점진적이다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 어거스틴 예,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만들기 위해서 주저하신 가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이교에 빠졌던 것, 그 다음 생활에 방탕했던 것, 또 뭐 신플라톤주의에 빠졌던 것, 어머니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진리를 찾기 위한 가정이었기라고 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수사학적인 관심에서 암브로스라는 밀라노의 대주교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 암브로스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유명하죠. 세계 역사의 3대 설교가에 들어가시니까. 그러니까 수사학자인 어거스틴이 여기 뭐 오카는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이 있다 그랬을 때 성경적인 게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그래 네가 얼마나 말 잘하냐 한번 보자 그런 의미에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들으러 가긴 갔었습니다. 암브로스는 이 당시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는 이 밀라노에 와 있었는데 그 황제나 황제 집안들은 상당수로 그 아리안주의, 아리우스주의라고 있습니다. 아리우스 이단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 정통적인 신앙 가진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있었고요. 여기 이제 이 암브로스가 이 유스티나 여왕을 이 사탄의 XX야라고 공개 예배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소리를 전해드린 여왕은 쳐라. 그래가지고 여기 동그랗게 교회를 둘러싸고 치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암브로스가 칠 테면 쳐라 그러면서 땅땅땅 종 울리면서 시편 찬양 쫙 하니까 그 황제 군대 예 독일 쪽 계열 군대는 다 아리우스 주의자였어요. 근데 뭐에 벼락 맞은 것처럼 스물스물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암브로스는 제국까지 굴복시킨 최고의 어떤 영적 권위까지 더해진 거죠. 근데 참 아마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실 똑똑했기 때문에 30세에 밀라노 대학 교수도 됐겠지만 워낙 수사학에서 탁월했기 때문에 그 암브로스같이 훌륭한 설교자가 없었다면 과연 어거스틴이 회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말 위대한 인물이 회심하거나 그런 경우는 다 준비를 해놓는 게 아닐까. 그 칼빈 같은 경우도 다음 시간에 할 칼빈 같은 경우도 이 제네바의 개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제네바를 그냥 딴 동네 가려다가 여관에 묵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관에 묵었다는 소식을 듣고 파렐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파렐이라는 사람이 그때 제네바 종교개혁의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나이도 훨씬 어려요. 칼빈이 어린데 와서 네가 우리 종교개혁 좀 지도해줘라 그랬더니 칼빈은 싫다 나는 지금 지나가는 길이다 그랬더니 너 그러면 벼락 맞을 거다 거기에 겁나가지고 이제 여기 엮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아마 어거스틴도 암브로스가 있었다는 게 참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행운이라기보다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그 기도에 그게 나타나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384년에 385년에 어머니 모니카가 그에게 왔는데요. 참 이 어머니 사랑이란 게 지독합니다. 지금이야 뭐 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까지 비행기 타면 한 3, 4시간 걸리겠지만 그 당시에 그 영화 보면 겔리선 있죠. 이 돛대 담배도 아니고 이 노예들이 이렇게 젖는 거 그렇다고 불안과 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네, 근데 처음 암브로스를 보면서 어거스틴이 받은 느낌은 이 친구 파우스트보다 좀 훨씬 많이 아네. 그러니까 좀 감동을 받았죠. 감동을 받으니까 엄마랑 같이 계속 교회는 나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오셨고 그러니까. 근데 참 재밌게 어거스틴이 뭐 읽고 기독교란 게 웃긴 거다라고 그랬다 그랬죠? 창세기. 그때 암브로스가 창세기 설교 강의 중이었어요. 그 교부들이 빌려온. 그 참 재밌는 게 설교하는 내용마다 어거스틴이 회의에 느꼈던 문제들만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없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꼭 나한테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 저는 많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문제들을 아주 철학적으로도 복잡하게 하고 딴 사람들은 이 단순하게 하면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복잡하게 해야지 좋아하는 좀 이상 성격인가 봐요. 굉장히 복잡하고 문학적으로도 탁월했기 때문에 드디어 감동을 해서 내가 한국해야지 그러고 찾아갔는데 그 오카는 목사님이나 뭐 이런 홍정길 목사님 이런 사람 만나기 하늘의 별이죠. 그 성경 목사님 워낙 잘 만나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찾아갔는데 그 문전에 그 줄 쫙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출신 그것도 성격은 또 이러면 에이, 너만 잘났냐 그러면 안 가잖아. 아마 이때 만났으면 개종이 이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쌓여가지고 어느 날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성경이 단순한 게 배운 자만을 위해서 아니라 배우지 못한 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며, 얼마나 교만입니까? 저는 지금 목사고 가르치는데도 성경이 어려워 죽겠거든요. 그러면서 지구한 진리는 어쩌면 덜 세련되고 덜 우아한 말 속에 숨어있는 단순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졌던 어떤 지적 허영과 교만이 조금씩 녹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말 자체조차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이러는 와중에 이제 정원에서 그 빈둥빈둥거리고 있었는데요. 옆집에서 한 어린아이가 그 노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들고 읽어라. 그래서 옆에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로마서를 딱 펼쳤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펼쳐졌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이 부분에서 어거스틴의 모든 것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아주 격렬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386년의 이 순간부터 어거스틴은 정말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되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습니다. 그 어거스틴 생애를 다섯 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넷째 시기까지 이렇게 뭐 대충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다섯째 시기에서 중요한 거는 421년에 430년. 그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루터랑과의 차이도 여기서 드러나고요. 칼빈의 개혁교회라든지 또는 루터가 만든 교회를 루터란 교회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약한데 미국에서는 장로교보다 훨씬 강합니다. 사람도 신자들도 엄청 많고요. 카톨릭도 여러분 이제 카톨릭은 아시죠? 무슨 차이인가 하면 어거스틴이 여기서 이제 회심하면서 이후부터 둘째 시기에 회심이 일어났죠. 그래서 둘째 시기, 셋째 시기, 넷째 시기, 다섯째 시기에 이제 글을 쓰는데요. 이 다섯째 시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씁니다. 어거스틴을 저희가 은총의 박사라 그러거든요. 그 은총의 박사라고 하는데 이 은총에 관한 거를 이제 다섯째 시기에 썼고요. 그다음에 그 펠라기안이라는 사람의 반대하는 저작들을 이때 많이 씁니다. 그 하는데 뭔가 하면 카톨릭 같은 경우는 어거스틴이 초기에 쓴 입장을 많이 따라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후기에 쓴 입장을 많이 따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요. 그리고 루테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성례론에 의해서 성례론이라 그러면 저희들은 그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성찬식 할 때 이거 예수님 우리가 먹는 포도주와 빵,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스지만 포도주스와 빵이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먹잖아요. 그죠? 근데 카톨릭은 이게 진짜 입에 먹은 순간 이게 예수님의 피로 진짜 피로 변하고 진짜 살로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화체설이라 그러거든요. 그 카톨릭의 입장은 이겁니다. 근데 저희 그 개신교의 입장은 뭔가 하면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실제로 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걸 상징설이라고 하고 또 두 번째는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걸 생각하는 기념하는 거다. 기념을 통해서 영적 은혜를 받는 거다. 이 기념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근데 루터랑 같은 경우는 짬뽕이에요. 반반씩 가져왔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카톨릭은 초기 작품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상가의 생각이 있을 때 그 믿고 나서 회심해서 첫 생각이 가장 순수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카톨릭은 지금도 그렇게 봐요.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회심을 했을 때 회심은 하나님에 의한 급격한 성령 체험이기 때문에 체험한 초기가 가장 순수하고 순벽한 상태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때가 뭐 직접 계시나 아니더라도 반간접 계시로 받은 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하는 반면 저희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한번 회심했다고 이 사람이 갑자기 성인이 되냐 그게 아니다. 생활상에 회심하지만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성자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완전한 단계에 못 이르고 어느 날은 이렇게 신앙이 보조됐다가든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다운돼가지고 막 벌레처럼 스물스물 기어다니고 이런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들하고 거치면서 후기에 말기에 쓴 작품들이 오히려 성숙한 어거스틴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 예를 들면 연옥설이나 이런 걸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예요. 초기에 멋모를 때 막 얘기한 건데 나중에 뭐라고 오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젊었을 때는 예를 들면 성내론에 대해서도 젊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지만 성경을 더 깊게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논쟁인데 루터랑 같은 경우는 어거스틴을 그러니까 또 하나의 차이는 카톨릭은 어거스틴의 직접 저작을 안 읽고 그 롬바르드라는 사람이 만든 센텐시아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어거스틴 저작집 때는 어록이란 거 있잖아요. 어록. 좋은 말만 쫙 끌고 모은 거. 그걸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어록을 가르치니까 문맥을 떠나서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막 대충 어기잖아요. 우리 글이란 거는 야 이 나쁜 놈아! 그러면 그냥 떼놓고 보면 아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욕했구나 라고 하는데 그 아주 사랑하는 여인이 남편이나 남자 보고 좋아가지고 야 이 나쁜 놈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문맥을 모르고 그냥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컨텍스트와 텍스트가 분리가 돼가지고 이상한 해석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중세에. 근데 그거를 이제 르네상스를 극복하면서 루터란이랑 그 개신교는 그 르네상스의 모토가 뭡니까? 예, 모토. 고전으로 들어가자. 그 뭐 라틴어로 뭐 아드 폰테스 뭐 이러는데 고전으로 들어가자. 달리 말하면 어거스틴에 대해서 쓴 책 열심히 읽지 말고 2차 자료 열심히 읽거나 또는 어록 빼놓은 거 읽지 말고 직접 원전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란도 그 칼빈파도 다 같이 그 고전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카톨릭은 고전을 안 읽었어요. 근데 서울 안 간 사람이 항상 싸움에 이긴다고. 그죠? 서울 안 가는 사람이 싸움에 이긴다고요. 그 싸움은 항상 그 원전 안 읽은 애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주장하면서. 근데 원전을 읽었는데 루터랑 같은 경우는 어거스틴의 원전을 읽긴 읽었는데 좋은 말은 다 빼냈어요. 초기든 중기든 후기든 말기든 루터가. 그러다 보니까 성체론 같은 경우 초기 중기 초기는 카톨릭 입장인데 거기서도 이거 빼내고 후기는 개혁파 입장인데 거기서도 빼내고 그러니까 잡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개혁파 같은 경우는 후기 입장을 존중했기 때문에 이 후기 입장 그러니까 결국은 개신교, 루터란, 카톨릭 심지어는 동방정교까지 어거스틴의 해석 문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분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어쨌든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그 다섯째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필생의 라이벌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네, 펠라기우스 들어보셨겠죠. 재밌게도 지금 카톨릭 입장은 이 펠라기우스 입장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어거스틴의 입장을 따른다라고 교황청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로마 카톨릭 신학은 펠라기우스의 신학이에요.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펠라기우스보다 세마이 그러니까 반 펠라기우스 내지는 반 어거스틴 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재밌는 게 라이벌은 같은 해에 태어나나 봐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북아프리카에서 응애응애 그 어거스틴이 태어날 때 영국에서는 그의 라이벌이 될 플라기우스가 태어나고 있었다. 그 원죄 문제, 그 다음에 은혜라는 문제로 20년 동안 티격태격 하면서 결국은 이단으로 418년 펠라기우스가 정죄됐는데요. 이 싸움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싸움이.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한 것인가? 하나님 형상 태어났으니까 선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성이 선함이니까 더 완전함을 추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요. 뭐 줄줄이 굉장히 어려운 말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 많이 들은 얘기죠. 이 바울이 하신 말씀이고 칼빈이 했고 루터가 한 말씀인데 이신칭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을 또 어거스틴이 한 거예요. 중요시 여겨서.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갑자기 어거스틴한테 열받았냐? 뭐라고 했냐면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다 코드 유베스 에트 유베 코드 위스 그 라틴어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신께서 명하신 바를 내게 주시고 당신이 또 주시라는 바를 내게 명하소서. 뭐 이 말을 듣고 뭐 느낌 옵니까? 아무 느낌도 안 오죠. 그죠? 뭐 그런 말 했나 보다. 근데 펠라기우스가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열을 받았대요. 화가 나가지고 이놈은 정말 기독교계의 해악이다. 내가 이놈을 무찌르는데 평생을 바쳐야겠다고 서약을 했대요. 이 말을 보고. 그러니까 역사를 남는 인물은 보통 사람이랑 다른가 봐요. 저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고 읽었거든요. 그렇게 읽었는데 이 유명한 사람은 이 말 듣고 막 그냥 분노를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분노 느낀 게 이 말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예? 명령을 하려고 그러시는데 그 명령하시기 전에 내가 그걸 행할 일을 힘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 달리 말하면 펠라기우스가 분노한 게 내가 로봇이냐, 요새 말로.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싶어서 하지 하나님께서 미리 얘가 선한 일을 하라고 어떤 능력을 줘야 하는 거냐, 뭐 대충 이런 거예요. 이제 나중에 또 나오니까 이건 넘어가는데, 그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거스틴에 대해서 많이 나온 질문이 도나투스파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이 뭔가 하면 엄마가 도나투스파의 교회에 다녔거든요. 정확하게 도나투스파는 아닌데 그 로마인들이 워낙 잘난 척하니까 그 아프리카 지역에 독립교회 비슷하게 그 교회 토착 교회들이 있었죠. 로마 교회는 잘난 척하면서 라틴어로만 맨날 하는데 이 교회는 그 베르베르 사용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항상 그 처음에는 항상 분리주의 운동이란 거는 처음에는 순수해요. 근데 나중에 가격하거든요. 어거스틴이 로마 행정관한테 다 그냥 쳐 죽이라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야, 어거스틴 저놈 정말 나쁘구나. 어머니의 그래도 반은 그 어머니인데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저 밑에 보시면 392년, 408년, 417년, 무려 몇 년입니까? 25년 동안 줄기차게 편지를 써요. 제발 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자. 이게 분파주의 나쁘고 설득하고 그거 하고 무려 25년 동안이나 설득했는데 이 사람들 나중에는 막 폭동 일으키고 막 잡아 죽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이거 그냥 쳐 죽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역사에 있던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갔나라는 것들을 좀 보면서 해야 됩니다. 분리주의 운동이 항상 처음에는 순결하고 순수한데 나중에 그게 권력과 부딪혀서 대결하게 되면 굉장히 폭력성을 띠게 돼요. 저희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칼빈 시대에도 심지어는 총신의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도 종교개혁의 정말 순수한 핵심은 제세례파고 예, 이렇게라고 얘기하거든요. 박헌택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죄송하지만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제세례파가 자기들 교회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도시 권력을 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알아요? 똑같이 했다고 더 카톨릭보다. 예, 그래서 항상 분리주의 운동이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나중에 권력 문제랑 부딪히면 꼭 가격해지고 세상에 더한 방법론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깐 어거스틴 남긴 유명한 명언들, 유명한 명언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적으로만 이 사람이 뛰어나는 게 아니라 또 가슴도 굉장히 감성적이었어요. 고백록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내게 필요했음에도 나의 발걸음은 세상으로 빨리 내달았고 내 영혼이 공허하면 할수록 세상이 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 모니카가 맨날 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자 이제 그만 떠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회심했을 때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홀로 조용히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나무 아래 엎드렸고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으니 그것은 하나님에게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됐습니다. 참 슬픈 게 이제 회심하면서 아들도 회심했는데요. 회심하고 1년 후에 아들이 죽었어요. 참 그 역사란 게.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될 때까지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속에서 이 경험자의 말이니까 믿어도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마약 경험도 한 것 같아요. 어거스틴님. 별의별 경험을 다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안식을 찾으려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 안식을 못 찾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 안식하면서 정말 안식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좋아하는 것만을 믿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거절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그 다음에 뭐 밑에 뭐 요소의 말씀이 더해질 때 그것이 성례가 된다. 이게 뭐 무슨 말이냐 하는데 이것 때문에 16세기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그 싸우고 죽는 전쟁.
요소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빵이랑 그 포도주.
아~ 네.
나는 나 자신을 배우면서 쓰고 쓰면서 배우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여긴다. 이 말에 뭐 느낌 안 오세요? 저는 여기 굉장히 감동했는데 칼빈이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자기 1559년 기독교 강령이라고 아주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기독교 강령. 그 책 서문의 제일 끝에 요 말을 씁니다. 나는 나 자신을 배우면서 쓰고 쓰면서 배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으로 여긴다. 그래서 저도 그 모방을 해가지고 제 박사학위 디펜스 할 때 교수님들께서 한 일곱 여덟 분 있고 이제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질문한 게 너는 동양인이 제가 이게 학위 논문 쓰기 위해서 언어를 다섯 개를 했습니다. 그 라틴어, 16세기 불어, 화라나 독일어 이렇게 했는데요. 동양에서 온 주제에 도대체 어떻게 이걸 원전이나 원선을 다 읽고 이걸 썼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대답한 게 저는 이 논문 쓰면서 이걸 배우면서 논문을 썼고 그 논문을 그 쓰면서 또 배웠다. 그 다들 뒤집어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 기도를 한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제약된 생각을 버리고 유일한 선의 근원이신 주님만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저와 어떠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며 나는 너의 구원이다 라고 내 영혼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심령을 맡겨오니 그 길을 여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만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찾사오니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시고 나의 영혼이 너무나 편벽되오니 내 영혼을 넓히시고 친히 들어와 계시옵소서. 나의 영혼의 집이 너무도 황폐하게 되어 있사오니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하도록 수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주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이제와 영원까지 살아계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제 좀 어려운 건데요. 9시까지 마쳐야 되죠.
네.
예. 그럼 이건 빨리 핵심만 이제 얘기하고요.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거 첫 번째, 만유교. 그 만유교란 건 뭔가 하면 그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선과 악의 두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란 선과 악의 충돌의 역사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만약에 한 분 하나님만 있었다고 그러면, 그럼 악은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 만들었냐? 하나님이 서다하시다면서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냐? 악을 용인하느냐? 이러면서 신정론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선도 있었지만 악도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그 아까 말한 어거스틴이 말한 우주적인 드라마. 쉽게 말해서 이 조로아스트교가, 아, 만유교가 나타난 거는 그, 스타워즈 조지 루카스의 사상이 만유교입니다. 우주적인 성과학의 끊임없는 싸움. 둘째, 얼마나 확실해요. 빛은 빛을 찾아가리라, 향기는 향기를 찾아가리라, 빛은 제자리로 되돌아오고 어두움은 무너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짜자잔, 빛의 기사로 오라. 이게 그 당시 그건데요. 그 비슷한 말을 이 스타워즈에 사용했더라고요. 네. 하는 말인데. 근데 예. 예? 뭐가요? 예?
아, 강의 안에 없어요? 우리 다 받았는데.
여기 있는데.
저도 받았는데.
7페이지.
7페이지가 없어요? 이 프린트 상에 좀 잘못됐는데.
그 어거스틴이 만유교를 믿었던 것은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철학적인 이유였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발견한 겁니다. 왜 철학적인 이유였냐 하고 제가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만유교라는 게 두 계급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듣는 자 또는 청중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자라고 퍼펙트라고 해서 이제 성징적인 완전자가 있는데요. 듣는 자는 그 만유교 자체가 이원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계급도 완전자는 엄격한 자기 부정과 금욕을 요구했어요. 근데 그 듣는 자는 빛의 교회에 가서 이름이 교회도 멋있죠. 빛의 교회 가서 예배만 참석하고 교리 듣고 헌금만 내면 만사 오케이예요. 세상에서는 온갖 개판치면서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19년부터 9년간 듣는 자로만 남아있었던 걸 보면 아예 완전자로 되려는 노력은 안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어거스틴이 회심하고서도 굉장히 제일 고민한 문제가 이 성적 방탕이나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이 그 아내도, 그러니까 그 부정한 아내도 이렇게 결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왜 이게 확실한가 하면 파우스투스 이 사람도 참 훌륭합니다. 어거스틴이랑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랑 얘기하면서 어거스틴 이놈이 나보다 더 똑똑하구나 알고서는 완전자 시켜줄 테니까 나를 좀 가르쳐라 이런 거예요. 근데 나 완전자 되기 싫다 하면서 딱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걸 보면 이 만유교의 철학적인 건 마음에 드는데 우주적인 파노라마 이런 드라마는 마음에 드는데 또 그렇게 살기는 싫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는 게 더 좋았고. 이게 진짜 이원론이죠. 근데 그 아마 만유교에 빠지지 않았으면 이 어거스틴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후견인이나 아버지나 다 이 법률 공부에서 황실 직속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만유교에 빠지는 바람에, 그 달리 말하면 철학자의적인 관심이 빠지는 바람에 법률가가 될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그 여기 이제 수사학자 이런 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워낙 똑똑하니까 이 기독교인과의 논쟁에서 100점 100승을 얻었대요. 그게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기고 막 그러는 게, 말로 하고 이기고 그러는 게. 그 여하튼 그 어느 정도로 이 만유교가 재밌었냐면, 나는 기독교를 넘어서 나의 영혼과 육체를 알았노라. 그것들이 이 세상의 창조로부터 원수지간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아름다움의 문제, 또 우주의 별들 이런 문제 보면 그 스타워즈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로 져서도 아름다움과 어울림에 관하여라는 걸 썼어요. 이게 별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천문학 같은 얘기. 그리고 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에 빠지게 된 것도 호르텐시우스라고 또 이런 별들에 관한 얘기고, 파우스트랑 해서 결별하게 된 것도 그 만유교의 어떤 이 별들에 대한 책 중에 실제 현상이랑 안 맞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망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그 만유교를 버린 것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파우스트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즉각적으로 그 사람이 문학 위에 다른 인문학에 대해서는 무식장애임을 알았으며, 그 분야에 있어서도 특출한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라고 하면서 떠났어요. 왜 무식하다고 떠났겠습니까? 당연히 만유교의 핵심 모토는 비밀의 지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자는 비밀의 지식을 알고 있다,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최고의 완전자가 겨우 저 정도냐. 그러니까 지식 없으니까 떠난다는 거, 당연한 논리적 기결이죠. 이렇게 이게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막 고민할 때 이 신플라톤주의에 대한 글을 읽었거든요. 그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는 악이라는 것은 선의 결핍일 뿐이다. 뭔가 하면 선이 가득한 상태가 있어요, 하나님. 근데 10m 가면 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이 한 90% 정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한 50m 가면 50m, 그러니까 100m 정도 가면 하나님이랑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선의 빛을 못 비춰서 이 선이 결핍된 상태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원론이냐, 이원론적인 설명이잖아요. 신플라톤주의가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이게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암브로스도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만유교가 아니라 신플라톤교의 핵심치된 그 어거스틴이 아마 교회 찾아가기가 쉬웠을 거예요, 설교 들으고. 물론 수사학적인 관심도 있었지만 이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첫 글에 대해서 이 아름다움에 관한 글을 씁니다. 그 뭐라고, 그 아름다움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내가 물질적인 사물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변화무상한 사물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나로 알고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칙은 무엇인가. 한 사물은 이렇게, 다른 사물은 저렇게, 보존하는 법칙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해서 물질적 사물을 이러한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가라고 생각하다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마음보다도 그 위에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참된 진리가 있음을 알았다. 물질적 세계의 아름다움은 왜 이토록 피상적이며 덧없으며 이토록 슬프게 소멸해가며, 총체적인 아름다움의 내적인 원천을 소진시키며 오직 마음으로만 인식할 수 있을까? 이것이 플로티니우스의 고민이었는데요. 어거스틴도 완전히 동의시에 대해서, 아, 아름다움은 왜 이렇게 피상적이고 헛된 것인가, 사그라드는가, 막 이런 게 했는데, 어쨌든 이 글을 읽으면서 회의주의에서 벗어났고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전에 지적인 장애로 남아있던 두 가지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첫 번째가 영적인 특성,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의 문제. 그러니까 육체적 하나님과 영적인 하나님, 영적인 그리스도라는 이원론을 지닌 만유교에 넘어설 수 있었고요. 뭔가 하면 하나님은 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이런 진리의 빛이고, 그것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가지고 악해진 거일 뿐이다 이러면서 신정론 문제도 해결됐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겁니다. 철학적으로 준비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펠라기우스라는 부분들을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또 딴 것도 준비했는데 마치는 뭔가 하면 펠라기우스는 주적인데 실제로 펠라기우스가 주적이 아니라 펠라기우스의 제자라는 코엘레티우스라는 사람이 아주 신학적으로는 많이 글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구항목을 남겼는데요. 뭐라고 남겼냐면 1. 아담은 본래 죽을 존재로 태어났다. 따라서 죄가 안 지었든 지었든 죽었을 거다. 두 번째, 아담의 죄는 아담만 상하게 한 거고 인류 전체에 안 미쳤다. 세 번째, 복음인만이 아니라 율법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끈다. 네 번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죄 안 짓고 산 사람들이 있었다. 5. 신생아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와 같다. 6. 인류 전체가 아담의 타락으로 죽은 것이 아니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부활하는 것도 아니다. 7. 인간은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죄 없이 살 수 있다. 8. 세례받지 못한 유아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9.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세례를 받더라도 공로가 없으며 하나님 나라도 상속받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신학 영향에서도요, 이 펠라기우스 주의를, 정확히 말하면 펠라기우스 주의가 아니라 반펠라기우스 주의를 굉장히 부각하는 분들이, 신학자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분들이 엄청나게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적인 관점에서 반펠라기우스가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펠라기우스라는 인간처럼 귀족적이고, 그야말로 잘난 척 하면서 돌아다닌 인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주 좋은 동네에서 태어났거든요. 영국에, 그 당시 영국은 이미 로마가 돼가지고 아주 앞선 나라였고, 유럽의 부자들한테만 돌아다니면서, 교양 있는 사람들한테만 돌아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막 로마에는 그 야만족들이 쳐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일종의 개혁운동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운동이. 그래서 잘 살아야지, 크리스찬이 잘 살아야지 이런 그게 환란이 없어지겠다 이런 거가 있었고, 귀족들 사이에서는 너는 얼마나 자선을 했니? 라는 게 마치 아주 경쟁이 벌어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이때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유행하기 시작했고, 또 집집마다 저녁 만찬에 유명한 신학자를 초대해가지고 신학 논쟁 듣는 걸 아주 취미생활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다 귀족이고 세련되고 우아한 사람들. 그리고 남 자선도 잘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이런 사람들 만나니까 인간에게서 가능성을 본 거예요. 아,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완전해지겠네. 교회도 회복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기부하고 좀 더 선한 일 많이 해라. 그러면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게 다녔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근데 실제로 어거스틴의 교회는 로마와는 아무리 그 문명화됐다지만 좀 떨어진 북아프리카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온갖 인간들이 다 온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그 온갖 인간들을,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행을 하더라도 자기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가끔가다 하고, 또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며,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고차원적인 선은 없지만 사실은 때로는 그러한 선을 뭐 즐기기도 하고, 명예에 대해서는 극히 예면해가지고 원수가 풀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경멸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이런 좋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완벽한 인간들로 구성 안 돼도 그게 교회다, 그런 보통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라고 했던 반면, 어거스틴은 교회를 뭐라, 아니 펠라기우스는 교회를 뭐라고 규정했냐면 완벽한 인간들로 구성된 교회, 이게 교회다, 참교회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극단적인 그 대립은, 어린이를 보는 관점이 둘이 아주 다릅니다.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랬냐면, 애가 실수하고 막 잘못하고 엄마 저 뜯어 먹고 막 그러는 그 자체가 그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을 사랑하신다.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펠라비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혐오스럽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야 된다는 이 사실보다 더 부담스러운 경고는 없다. 왜 아들이냐? 우리는 신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예수님이 선한 일을 통해서 신이 됐다고 보거든요. 펠라비우스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상태, 신앙의 불완전한 상태를 혐오했을 뿐더러 어린아이가 막 하는 거를 어린아이는 얼마나 악한가 막 그러면서 저 엄마 저들을 향한 저 그 갈증 이기심 막 그런 식으로 똑같은 현상을 두고 극단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거스틴은 로마인이지만 로마인이 아니라 정확한 로마 베르베르인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엄마는 또 베르베르인이고, 그죠? 그러니까 꼭 로마의 최고적인 어떤 그런 풍습에 물들지가 않았던 겁니다. 로마인이면서도 좀 아프리카적인 정서 이런 걸 갖는데, 그 펠라비우스는 철저하게 로마인이었어요.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면서 했기 때문에 당시 로마인의 남자들의 최고의 꿈은 뭔가 하면 아버지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20세가 되면 성년이 되는데 그때부터 아들은 아버지의 포괄적이고 폐쇄적인 어떤 권리로부터 자유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가장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세상에 성숙한 자유인. 이게 당시 로마인의 가장 멋진 상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아들 관계는 좀 극복하고 넘어갈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처럼 하나님한테 야 네가 남자가 떳떳하게 좋은 일하고 하지 무슨 하나님한테 구걸하냐, 좋은 일하게 좀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나는 완전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의지와 선한 의지뿐만이 아니라 힘을 능력을 주시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어거스틴이 웃겼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교회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 나름대로 펠라비우스는 개혁자였던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고 불의를 돕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교회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개혁을 하자 그랬던 거예요. 워낙 로마가 막 어땠냐 하면 한편으로는 아까 말한 그런 기독교 문화가 있었던 반면 뒤로는 어떻게 했냐 하면 정치적인 사건에 관련되면 기본이 그 가족들 다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도 서로. 또 야만족에 대한 침입에 대한 공포가 넘실거리기도 했고요. 그 문명 자체가 몇 년 후에 로마 망했잖아요. 그 위기에 처한 시기였습니다. 여기서 그 이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된다 강조했는데, 어거스틴이 마치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당신께서 명하신 바를 주시고 당신이 주시려는 바를 명하소서. 그러니까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뭘 하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걸 또 그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걸 하라고 또 명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이 저놈은 지금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인간이 나서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만 믿고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 망하라는 거냐, 그런 게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신앙적인 측면도 어떻게 보면 펠라비우스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 카톨릭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첫 공로, 그러니까 첫 선 의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반반이라고 그러거든요. 신협력. 인간이 50% 하고 하나님이 50% 도와주고.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뭡니까? 100% 하나님, 예, 그거는 개신교가 아니에요. 개신교는 뭔가 하면 일종의 이율배반인데 100% 하나님의 은총, 100%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50대 50이 아니라 말이 안 되죠, 말로는. 그죠? 100%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야지, 그리고 움직이는 자도 하나님이고 실제로 하는 사람도, 하는 주체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100% 내 책임이고 내가 하는 거고, 그 참 저도 아직 이해 못하는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고 하나님인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하면 되고요. 어거스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좀 질문 할 수.